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 가운데 하나로 상업용 여객선 운항을 허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적어도 4개 업체에 여객선과 화물선의 쿠바 운항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박은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쿠바 수도 아바나까지 150km 구간을 왕복 운항하게 됩니다. 여객선 외에 미국의 민간 항공사인 제트블루사는 오는 7월부터 뉴욕과 아바나를 오가는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은 아직은 교육과 문화적 목적의 여행에 한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50여 년에 걸친 양국 간 적대 관계를 끝내고 국교 정상화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알프스 산지에 추락해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프랑스 조사당국은 부조정사가 이전 비행에서도 하강을 시도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당국은 오늘 보고서에서 사고기 비행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고의로 추락사고를 낸 것으로 지목된 부조정사 안드레아스 루비츠는 디셀도르프에서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1차 비행에서도 하강 비행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루비츠가 조종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마다 하강 비행을 시도해 마치 회항 중 추락사고에 대한 예행 연습을 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루비츠는 여객기가 바르셀로나를 이륙한 뒤 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조종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하강 비행에 고의로 이를 추락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 3일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만평대회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범인들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연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ISIL은 자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건은 칼리프 소속 병사 2명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리프는 자칭 ISIL이 세운 이슬람 국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ISIL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총격범들이 ISIL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국제공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엔은 예멘 수도 사나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파괴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요하네스 반테르 클라우 예멘 구호 담당 협력관은 공항을 이용하지 못하면 의약품과 주요 생필품 지원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에서 활동하는 유엔 구호 요원들은 연료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후티 반군을 겨냥한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공습에 따른 불안으로 구호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두 달간 예멘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1,200여 명이 숨지고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를 방문해 이웃국가 예멘에 추가로 6,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예산은 식량과 식수, 대피소 등이 필요한 1,600만 명의 예멘인들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스마일 오마르 구엘레 지부티 대통령과 마하무드 알리 유수프 외무장관을 만나 예멘 세태를 피해 지부티로 건너온 미국인 수백 명을 지부티 정부가 지원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지부티 미군 기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법원이 오늘 20대 여성 집단 폭행 살해 사건을 주도한 남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45명 가운데는 경찰관 19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폭행을 중단시키지 못했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프간 법원은 45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파르쿤다라는 이름의 피해 여성은 지난 3월 19일 카불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훼손했다는 허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중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미국 방송의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 44년 전 헤어진 자녀를 찾아 나선 주한 미군 출신 미국 남성의 사연인데요. 1960년대 말에 한국에서 미군으로 근무했던 이 남성이 바로 쌍둥이 아들, 딸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이 남성이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내와 관계가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미국에, 또 아내는 한국에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됐다고 합니다. 쌍둥이 자녀들은 아내가 키우고요. 아이들과 떨어져 살면서, 그리고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서 이 남성은 평생을 자녀를 향한 그리움으로 살았는데요. 이 어떤 사연에서인지 쌍둥이 자녀들이 미국인에게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전 아내가 아이들의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 남성도 재혼해서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아버지의 자녀를 찾아주려고 최근에 인터넷에 소문을 냈습니다. 결국 미국 언론에 관심을 받았고요. 최근 이 내용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110만 건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이 남성의 얘기가 네티즌들의 마음을 울린 건요, 이 남성의 말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요.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마음만은 알려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철륜이라고 하는데 세월도 이들의 인연을 끊어놓을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달엔 미국의 아버지 날이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로 자녀들의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기획물 미국은 지금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에 구름이 좀 꼈고요. 낮 최고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소나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 늦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1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겠고요. 오후에 비가 간간이 내리겠습니다. 기온 9도에서 2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해주 역시 오후에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8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구름 많습니다. 기온 8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영화배우 앤소니 킨과 찰스가 부릅니다. Life Itself with Let You Know 들어보시죠.
my son. You're just at the beginning. Just follow your dreams wherever they go. And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Just be what you are. Reach out. Reach out and take a star. And I'll be with you constantly. Life is almost over.
I'll follow my dreams wherever they
go. And yours has only just begun.
And life itself will let me.
Just remember, my son, I love you.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상원에서 예산 조정안이 통과된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12년에 리비아 벵가지에서 일어난 미 영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하원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또 미국인들은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후보를 제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새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원에서 예산 조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번에 상원에서도 통과됐네요.
네, 미 의회 상원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목적으로 한 예산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예산 조정안은 공화당이 주도했는데요.
네.
어제 5일 화요일에 찬성 51표 대 반대 48표로 통과됐습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고 선언한 테드 크루즈 의원과 랜드 폴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또 올해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 나선 데이비드 비터 공화당 소속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통과된 예산 조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하원에서 통과된 조정안하고 같은 겁니까?
네,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제 제도와 교육, 기관시설, 다른 국내 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을 5조 3천억 달러 삭감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반면에 내년도 국방 예산에 380억 달러를 추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오는 2024년까지 연방정부 적자를 모두 없애겠다는 건데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예산이 흑자를 기록했던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균형 예산이 나왔다면서 이번 예산 조정안 통과를 반겼고요.
네.
상원 원내총무인 미치 맥커널 의원은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부자들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안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안대로 시행되면 미국인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과 대학 등록금 보조,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또 저소득층 식비 지원과 학생들의 급식 보조금 같은 혜택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네, 공화당 경선주자인 테드 크루즈 의원하고 랜드폴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랜드폴 의원의 경우에는 이 조정안이 실제로 균형 예산을 가져오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고요.
네.
테드 크루즈 의원 역시 예산 조정안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을 좀 더 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공화당 경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면은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법을 말하는데요.
네.
모든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예산 조정안이 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폐지를 한다는 겁니까?
네. 이번 조정안에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상원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단순 과반수 찬성만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끌어내는 건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이런 조정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승인할까요?
네, 이번 예산 조정안은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결의안 성격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조정안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문제를 담당하는 상원위원회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온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실제 예산안이 나오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큽니까?
사실은 공화당 의원들도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예산안이 상원이나 하원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데요.
네.
그러면 오바마 행정부와 타협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최근 미 의회에서요, 여러 법안이 속속 통과되는 뭐 이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의원들이 이제 좀 일을 하는 듯한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 이번에 그 예산 조정안이 통과됐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료보험 수가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성매매 퇴치를 위한 법안, 또 이란과의 핵 합의 내용을 미 의회가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의회가 갑자기 이렇게 생산적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공화당은 이번 상원이 여러 면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던 이전 상원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된 데 지나지 않는다면서 일축하는데요.
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큰 법안들이 나온다면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은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관련 소식인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리비아 벵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하원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응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오는 18일에 청문회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단 한 번뿐이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측에서는 그동안 벵가지 미 영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 또 클린턴 전 장관의 재임 시절 개인 전자우편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청문회에 나올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변호사인 데이비드 켄달 씨는 클린턴 전 장관이 기꺼이 청문회에 출석할 것이고 어떤 질문이든 답할 용의가 있긴 하지만 단 한 번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내용이 공개된 겁니까?
네, 켄달 씨가 벵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트레이 가우디 하원 의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
민주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빨리 조사를 끝내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서 편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켄달 씨는 이 편지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두 번이나 청문회에 서게 하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런 요구를 할 만한 근거나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특별위원회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 번만 청문회 나오겠다는 이 클린턴 전 장관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까?
네, 가우디 위원장 대변인은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 측의 요구를 고려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리비아 벵가지 미 영사관 습격 사건하고 클린턴 전 장관의 전자우편 문제,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벵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짚고 넘어갈까요?
네, 클린턴 국무장관 재임 시절인 2012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무장 괴한들이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 있는 미 영사관을 습격해서 당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리비아의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안사르 알샤리아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무장괴한들이 영사관에 불을 지르면서 이 스티븐스 대사와 공보관 한 명이 연기에 질식해서 숨졌고요. 또 미 중앙정보국 CIA가 사무실로 쓰던 인근 건물이 박격포 공격을 받아서 CIA 직원 2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나온 의회 보고서는 모두 국무부 실책으로 결론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 역시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 당시 영사관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조사 과정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에게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고 하급 관리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하고 이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지난해 벵가지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네, 이 특별위원회가 세워진 뒤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바로 두 번째 쟁점이 되고 있는 클린턴 전 장관의 전자우편 관련 의혹입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국무부 전자우편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전자우편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그러니까 국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지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3만 건에 달하는 전자우편을 특별위원회 측에 넘겼는데요. 그 외 3만 2천 건에 달하는 전자우편은 개인용이어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우디 위원장은 클린턴 전 장관의 전자우편 서버, 그러니까 전자우편을 관리하는 중앙 컴퓨터 시스템을 중립적인 제3자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인들은요, 정치 경험이 없는 대통령 후보를 제일 꺼리는 걸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하면은 어떤 특성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느냐, 어떤 인물을 지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특성으로 어떤 점을 꺼리는지 물은 건데요. 응답자의 약 70%가 선출지 경험이 없는 사람을 꺼린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가운데서 본다면 칼리퓨리나 전 휴렛 패커드 회장하고 또 은퇴한 신경외사죠. 신경외과 의사죠. 벤 카슨 박사 이 두 사람에 해당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미국 대통령 자리를 맡기는 건 불안하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여론조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였고요. 지난 4월 말에 시행됐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어떤 특성을 꺼리던가요?
네, 두 번째는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대학에 다니다가 중퇴한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여기에 해당하죠.
네.
그 다음으로 티파티 지도자, 초선 상원의원, 복음주의 기독교도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은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거꾸로 보면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특성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흑인이나 여성 대통령, 나이가 50살 미만의 젊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흑인 대통령에 대해서 86%,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85%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나이가 50살 미만이나 군인 출신 대통령, 중남미계, 주지사 출신, 가톨릭 교도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정치 경험이 풍부한 흑인 여성 후보가 나선다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얘기하면 그런데요.
네.
뭐 하지만 이건 이론이고요. 하지만 뭐 선거라는 게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권자들이 4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으면서 뭐 이런 한두 가지 특성만 고려할 것 같진 않네요.
네. 얼마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한 심리가 열리기도 했는데 동성애자 대통령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동성애자 대통령을 꺼린다는 비율은 37%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네.
9년 전, 그러니까 2006년 조사에서는 동성애자 대통령을 꺼린다고 답한 사람이 53%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낮아졌는데요.
네.
그동안 동성애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선거운동법에 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곳 미국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네. 이 미국의 정치인들, 뭐 이제 한두 명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미국이 서서히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 바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를 꼽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래도 이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내 소중한 한 표를 내 의지대로 제대로 행사해서 나라와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함께 한 사회, 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같은 의미겠죠.
예. 네. 자, 이 미국은 건국 자체가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선거에 대한 법 역시 강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의 선거운동법의 정식 명칭은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연방선거운동법 1971인데요.
네.
예, 선거운동 자금을 공개하도록 명시한 연방법으로 줄여서 흔히 FEC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법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이 1971, 네. 이 숫자가 혹시 법이 만들어진 해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네. 이 1971년에 의회에서 이 기존에 있던 연방선거운동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있었고요. 이듬해인 1972년 2월에 법으로 제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1975년에 연방선거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설립돼서 선거 일정, 선거 자금 같은 걸 감독하고 규제 그리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방선거운동법이 그동안 몇 차례 수정 작업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미국의 연방선거운동법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이 선거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예, 1974년, 1976년, 79년 이렇게 몇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서 지난 2003년에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양당 선거운동 개정법, 일명 맥케인-페인골드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정치인들의 이 선거 자금 문제 심심치 않게 들려고 했는데요.
예.
자, 그러면 이 미국의 연방선거운동법은 정치인들의 선거 자금을 어떻게 감독하고 또 규제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우선 이 미국인들의 정치 자금은 크게 소프트머니와 하드머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머니는 뭐 잘 아시다시피 돈이고요. 소프트는 부드럽다, 유연하다, 또 하드는 딱딱하다 정도가 되겠죠.
예.
예, 이 소프트머니와 하드머니가 경제 용어로 쓰일 때는 이 동전 같은 하드머니, 또 지폐 같은 소프트머니를 말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말들이 선거 관련 용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에서 쓰이게 되면 소프트머니와 하드머니는 무슨 뜻인가요?
예, 이 하드머니는 어떤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주는 정치 자금을 말하고요. 소프트머니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위원회 같은 데 간접적으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네.
예, 이 연방선거운동법은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을 얼마나 기부할 수 있는지 조목조목 명시하고 있고요. 기부 액수나 기부 방법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인에겐 직접 얼마나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이 개인과 단체, 또 기부금을 주는 주체와 또 받는 대상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예.
또 기부금 한도 액수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요.
네.
예, 아주 크게 두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올해와 내년 사이에 치러지는 이 연방선거의 경우 개인이 후보자 또는 후보를 후원하는 단체, 그러니까 이 후보위원회에 줄 수 있는 기부금은 1인당 최대 $2,700까지입니다. 이 기부금을 주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정치활동위원회, 그러니까 PAC일 경우에도 이 후보 1인당 $2,700까지는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예, 만일 이 팩이 50명 이상의 후원자가 6개월 이상 등록돼 있는 단체라면 선거 때마다 최대 $5,000까지 후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 시민만 기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은 미국의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기부나 어떠한 경비도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이때 선거는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선거뿐만 아니라 주정부나 지역선거까지 모든 형태의 선거가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영주권자들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예, 영주권자들, 그러니까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 보장된 사람들이죠. 일명 그린카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네.
예, 바꿔 말하면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법적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선거라는 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드는 건데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참 적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개인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엄격히 이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인에게 큰 돈을 기부했다고 치면 이 사람이 좋은 의도 또 순수한 의도에서 돈을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예, 혹시나 어떤 대가를 바란다든지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떤 예, 금전적인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방지하는 겁니다.
네. 자,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들의 정치 헌금도 규제 대상이 됩니까?
예, 연방선거운동법은 기업이나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 기부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미국 정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이 팩 그리고 슈퍼팩을 통한 선거운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특히 이 선거철만 되면은 이 다양한 팩과 슈퍼팩, 그러니까 슈퍼 정치 활동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선거 자금도 모으고요.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들을 벌이고 있죠.
네.
예, 일반적인 팩은 특정 후보나 후보 위원회의 정치 자금을 기부하지만 슈퍼팩은 TV 광고 같은 걸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후보를 지지하는데요. 이 선거 때마다 이 슈퍼팩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 슈퍼팩의 활동이 힘을 더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2010년이었죠. 연방 대법원이 이른바 이 Citizens United 대 연방선거위원회에 대한 재판에서 기업이나 노조 또는 어떤 이익단체들이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위해서 광고나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판결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슈퍼팩을 만들어서 TV 광고 등에 엄청난 정치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슈퍼팩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정치가 금권 정치로 가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연방 선거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사실 미국의 선거라면 얼마나 선거 자금을 많이 모으냐에 따라서 이 선거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만큼 선거 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도 재선에 나갈 경우에 이 선거 자금 모금 운동을 하는 모습, 이건 미국에서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풍경이죠.
네, 뭐 정치와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긴 하지만요. 이 선거 자금을 모으다 보면 자칫 기부금을 많이 나는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선거자금제도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예, 이 선거자금제도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민심의 방향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정치인들이 무엇보다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정치인들에게 들어오는 기부금의 출처 또 지출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선거운동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선거운동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존 마이어가 부릅니다. Daughters 들으시고 미국은 침묵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stand on the steps with my heart in my hand. Now I'm starting to see, maybe it's got nothing to do with me. Fathers, be good to your daughters. Daughters will love like you do. Girls become lovers who turn into mothers. So mothers, be good to your daughters.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만나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의 공식 거처이자 업무지인 백악관에서 영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영화제니까 최고의 영화인들이 초대받았을 것 같죠. 그런데요, 이날의 영화인들은 미 전역에서 온 6살에서 18살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백악관 학생 영화제는요, 전국에서 지원한 1,500편의 단편 영화 가운데 15편이 뽑혔는데요. 영화를 제작한 학생들과 가족들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아서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유명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백악관 학생 영화제 현장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2회 백악관 학생 영화제의 개막을 알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사말에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힐러리 스윙크가 연관 열렸습니다.
I am deeply honored to be joining all of you in celebrating the impressive artistry of these young
권위 있는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자이기도 한 힐러리 스윙크는 이렇게 젊고 재능 있는 영화인들의 축제에 초대받게 돼 영광이라며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지요. 그리고 드디어 15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We are capable of giving so much, for we have been given all we need to give it all up. We have a beating heart.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의 힘이었습니다.
As a six-year-old, I've seen with my own eyes.
Last spring,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 영화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세상을 향해 어떻게 돌려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영화에 담았죠. 눈길을 끈 영화 중에는 We Start With Me, 나와 함께 시작해요 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콜로라도주 볼더시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만든 이 영화는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초등학생들이 고민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 영화와 영화 주제곡 제작에 동참한 8살 세이디 맨데스 양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We made a song and it was originally that song and then we
사실 영화보다 노래를 먼저 만들었는데 백악관 학생 영화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이 노래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단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수상작으로 뽑혔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귀여운 초등학생들의 영화도 있었다면 미국의 흑인 음악, 힙합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선보인 덩치 큰 남자 고등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영화 챔프스, 승리자들을 뜻하는 챔프스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남부지역 흑인 고등학생들을 돕는 상담 지원단체 챔프스 소속의 고등학생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챔프스를 창설한 만데의 싱글턴 씨도 백악관에 직접 찾아서 아이들과 기쁨을 나눴는데요. 자, 영화 챔프스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물어봤습니다.
So you hear about the violence, you hear about the gun violence, the sleepless nights, the gangs.
우리가 사는 흑인 지역에선 폭력이나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밤새 방황하는 아이들, 폭력단에 가입한 청소년들도 많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챔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됐고요. 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화제가 됐던 영화 중에는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아처 하들리 이야기라는 영화도 있었죠.
My name is Archer Hadley. Having cerebral palsy and living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는 고등학생 아처 하들리.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서 바퀴일자를 타고 생활하는 아처는 학교 문에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아처는 학교에 자동문을 달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요. 영화의 주인공 아처 군도 백악관에서 만날 수 있었죠.
I got stuck out in the rain and that was the inspiration.
비 내리는 어느 날 학교 문이 열리지 않아서 비를 맞고 있다가 문득 자동문 설치를 위한 모금 운동을 생각하게 됐다는데요. 이 4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무려 8만 7천 달러가 넘게 모였다는 겁니다.
This project is going to help the community for years to come.
당연히 학교의 모든 문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이 설치됐고 아처의 친구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됐다는데요. 아처의 친구이자 영화를 감독한 벤 루투근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Archer Hadley did something just amazing. You know, he raised $87,000 for it to change our
학교 문을 바꾸기 위해 8만 7천 달러를 모금한 친구 아처의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웠고 또 영화로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Social justice is the idea that every person, regardless.
자, 이렇게 영화를 만든 학생들의 나이와 성별, 인종은 다 다르지만 영화인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고 오바마 대통령 또한 이 젊은 영화인들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Experiences like these aren't just about a young person's future career.
영화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이렇게 영화를 통해 자신의 친구와 가족 그리고 멀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교류하게 됐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교류와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세상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사회로 돌려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젊은 영화인들. 영화 스크린 위에서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빛을 발하며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만든 영화 저도 한번 꼭 찾아서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인들의 주머니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요. 미국에서도 지폐와 동전이 함께 쓰입니다. 동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지폐도 1달러, 5달러, 10달러 이렇게 다양한데요. 지금 미국에선 1달러짜리 지폐가 아닌 동전을 쓰자는 운동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김현숙 기자가 1달러 동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가게에서도 대중교통기관에서도 식당에서도 미국인들은 1달러짜리 지폐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1달러 동전연합의 공동대표인 짐 콜비 씨는 1달러 동전 쓰기 운동을 펴고 있지요. 지폐가 있는데 왜 굳이 동전 1달러를 쓰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The coin does cost more to produce, roughly on the neighborhood of 17 cents.
1달러 동전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17센트입니다. 지폐를 만들 때는 5, 6센트밖에 안 되니까 제조 비용은 동전이 더 많이 들죠. 하지만 동전은 재활용 금속으로 만들고 35년이나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지폐는 새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또 금방 낡기 때문에 매년 30억 달러어치를 폐기합니다.
미국 하원의원 출신인 콜비 씨는 1달러 지폐 사용을 점차 줄이고 대신 동전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정치계와 대중의 반대에 부딪혀왔죠.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미국인의 61%가 1달러 동전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When they learn of the savings that can be involved with this.
1달러 동전을 도입하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지만 막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1달러 동전 도입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콜비 씨는 미 회계 감사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1달러 동전을 도입했을 때 30년간 최소한 4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미국의 납세자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지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요.
They're louder, they're heavier in your pocket.
여성은 동전은 주머니에서 소리도 나고 무거워서 싫다고 했지요. 자, 무수히 많은 1달러짜리가 오가는 식당에선 어떨까요?
If I don't have a choice and I do, but I will be...
워싱턴 DC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수 폴라디 씨도 1달러 동전을 받아야 한다면 받긴 하겠지만 불편할 것 같다며 썩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1달러짜리 동전은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현재 소량으로 유통 중인 1달러 동전이 1달러의 4분의 1 가치인 25센트 동전과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카 대학교의 로버트 블래커 교수는 1달러 동전은 좀 달라야 한다고 지적을 했죠.
Also, coins can differ in thickness as well as in diameter.
블래커 교수는 1달러 동전은 두께와 크기가 모두 달라야 할 텐데 또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1달러 동전을 많은 사람이 쓰기까지 아직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동전이 좋다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I like them. They're convenient sometimes.
이 여대생은 동전이 편하다며 열쇠와 전화기와 함께 주머니에 넣어도 지폐처럼 쉽게 빠질 염려가 없어서 좋다고 했지요. 하지만 블라코 교수는 1달러 지폐가 완전히 사라져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진 1달러 동전이 그렇게 쉽게 보급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짐 콜비 씨가 이끄는 1달러 동전 쓰기 운동. 과연 성공을 거둬서 많은 미국인이 1달러 동전을 쓰게 될까요?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아닌 정부의 금고에 1달러 동전이 쌓여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2회 백악관 학생영화제 소식 그리고 1달러 동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 들어봤는데요.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 쓰이는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ith flying colors, with flying color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I was really worried about how I would do, but in the end, I passed it with flying colors.
Wow, you passed with flying colors? That's great. Congratulations.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시험 어땠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I was really worried about how I would do, but in the end, I passed it with flying colors.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어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Wow, you passed with flying colors?
와, 아주 잘 봤다고?
That's great. Congratulations.
잘 됐네. 축하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ith flying color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I was really worried about how I would do, but in the end, I passed it with flying colors.
Wow, you passed with flying colors? That's great. Congratulations. Today's expression is with, W-I-T-H, with flying, F-L-Y-I-N-G, flying colors. C-O-L-O-R-S, colors, with flying colors. If you do something with flying colors, it means that you achieve a difficult objective easily, excellently, and with great success. It simply means to breeze through, sweep through, or sail through easily. Flying colors는
대성공. 승리라는 말인데요. 이때 colors는 군대의 기,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with flying colors 하면
깃발을 날리면서 다시 말해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의기양양하게 라는 뜻이 되죠. 자, 지금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빗대서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또는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이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시험을 아주 잘 봤다고 했죠.
I was really worried about how I would do, but in the end, I passed it with flying colors.
라고요. 상황 이해되시죠?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Tina passed her job interview with flying colors.
라고 하면 티나는 면접을 아주 잘 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sther qualified for the competition with flying colors
라고 하면 에스터는 시합 출전 자격을 아주 쉽게 따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with flying colors. With flying colors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did you do on your test?
I was really worried about how I would do, but in the end, I passed it with flying colors.
Wow, you passed with flying colors? That's great. Congratulations. Let's review. If you do something with flying colors, it means that you achieve a difficult objective easily, excellently, and with great success. With flying colors. With flying colors. With flying color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4년 5월 6일 오늘 세계 육상 역사의 길이 남을 신 기록이 세워집니다. 육상 1마일 경기에서 인간 육체의 한계라던 마의 4분 장벽이 깨진 것입니다. 주인공은 영국의 육상 선수인 로저 베니스터.
And here he comes. Bannister goes streaking forward with about 250 yards to the tapes.
25살의 베니스터는 이날 영국 옥스퍼드에서 열린 육상 경기에서 사상 최초로 1마일을 3분 59초 4에 주파해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기록은 9년 전인 1945년 스웨덴 선수가 세운 4분 1초 4의 기록을 2초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니스터의 기록 경신 이후 4분대 돌파 기록이 연이어 나와 1954년에만 무려 23명의 선수가 4분 벽을 돌파하게 됩니다. 베니스터 선수의 기록은 세계 육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4년 5월 6일 오늘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The Queen joined the President in simultaneously cutting a ribbon, officially opening the channel link.
이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깔레 지역에서 해저 터널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 해저 터널이 처음으로 공사에 들어간 것은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면 프랑스가 영국을 침략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반대 운동을 벌여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0년 뒤인 1986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과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또다시 해저 터널 공사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된 지 약 7년 만인 1994년 오늘 마침내 영국과 유럽 대륙을 잇는 해저 터널이 개통된 것이었습니다. 총 길이 48km의 이 해저 터널은 도버 해협의 최단 거리인 프랑스 깔레와 영국 폭스톤 사이의 해저를 3개의 지하 터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해저 터널에는 르셔틀리라고 불리는 관광객과 화물용 왕복 열차와 초고속 열차인 유로스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개통으로 유로스타는 런던에서 파리를 3시간 만에 그리고 런던에서 브뤼셀을 3시간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 해저 터널을 이용해 연간 약 16만 명의 사람들이 영국과 유럽 대륙을 오가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